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영내 집단 안보 구상인 쿼드 4개국 국장급 회의가 12일 개최됐다고 일본 니혼 케이자이 신문이 이날 전했습니다. 4개국 외교부 국장급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화상으로 2시간 정도 진행됐으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실현하는 방안과 해양 안전 보장과 사이버 안보 등을 의제로 다뤘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이 패권 확대를 시도하는 동중국해, 남중국해와 북한, 미얀마 등 문제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고 니온 케이자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4개국은 또 앞으로 국장급 협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올해 말까지 4개국 정상이 직접 대면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합의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미국산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F-35B 10기를 추가로 조달하기 위해 천억 엔이 넘는 비용을 내년도 방위 예산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12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추가로 도입하려는 전투기 10대 가운데 6대는 내년도 방위 예산 증액에 직접 반영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18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F-35A 27기, F-35B 18기 등 총 45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F-35A 13기, F-35B 18기가 총 21기의 도입 비용이 올해 일본 방위성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독일 프리즐랜드주에서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코로나 백신 대신 물약을 접종해 수사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영국 12일 보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최소 6명이 지난 3월과 4월 사이 코로나 백신이 아닌 소금 용액을 접종받았고 대다수가 70살이 넘은 고위험군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지역방송 NDR은 이 사건 탓에 현지 보건당국이 이미 접종을 마친 8,500여 명에게 다시 코로나 백신을 맞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BC 방송은 소금 용액을 맞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6명이지만 피해자가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끝난 직후 영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AP통신이 12일 복수의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코로나 델타 변이가 우세 바이러스로 자리 잡은 가운데 여름 휴가철에 영국 내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다시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영국 내 코로나 백신 접종 비율은 전체 인구 가운데 60% 수준으로 최근 영국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사회적 격리 조처를 완화했습니다. AP통신은 이 같은 사회적 격리 완화가 델타 변이를 생각하지 않은 조처였다며 백신 접종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보건당국이 내년 상반기에 국경을 재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인 뉴질랜드는 인구가 500만 명으로 지금까지 확진자가 26명에 불과합니다. 뉴질랜드 보건당국 관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초기 국경을 봉쇄한 조처가 효과가 있었음이 증명됐다고 12일 기자회견에서 설명했습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내년 상반기 국경을 재개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도 국경 재개방은 올해 말까지 뉴질랜드가 보유한 코로나 백신을 모두 소진한 뒤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17% 수준입니다. 호주 올림픽위원회는 남호주주가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자국 선수단 가운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선수들의 격리기간을 통상 기준의 배인 28일로 늘린 것에 반발하는 성명을 12일 냈습니다. 호주 올림픽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귀국을 환영받는 다른 나라 선수단과 비교하면 이는 매우 거칠고 부당한 대우라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은 2024년까지 달에 다시 인간을 보내는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의 달 탐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본과 함께 12개 나라가 참여하고요. 한국도 최근 이름을 올려놓은 다국적 프로젝트인데요. 이 야심찬 계획이 제때 나오지 않게 된 우주복 때문에 실현이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탐사 계획을 심사하는 나사 감사관실의 분석입니다. 우주복은 우주 탐사의 필수 장비죠. 우주인들의 생명장치이고 우주선 안팎에서의 안전활동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해서 또 하나의 우주선이다 이렇게 불리는데요. 지금 우주정거장에 우주인들이 입고 있는 것은 1960년대 그 아폴로 우주선의 우주인들이 달 표면에서 콩콩 뛰게 했던 그때의 성능과 디자인으로 설계 수명도 그렇고 활동성도 그렇고 지금의 기술이나 필요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가 그동안 새로운 우주복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상황과 기술적인 도전,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4억 2천만 달러가 들어갔고요. 또 앞으로도 6억 달러 정도를 더 들여야 할 이 차세대 우주복 개발, 빨라도 2025년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우주복 때문에 2024년 달 탐사 계획 어려워졌다는 소식에 화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간 우주선 개발업체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필요하다면 스페이스X가 나설 수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서 지금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영어로 EU의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프로그램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진보주의 교육운동으로 미국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친 존 듀이를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8월 13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고요. 서쪽은 자강도와 평양, 신의주에 오후에 가끔 비 내립니다. 또 동쪽으로는 대부분 지역에 종일 비 내립니다. 5에서 4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금요일 아침 풍산과 삼지연이 가장 춥습니다. 12도, 양강도와 장진 지역이 12도에서 15도 사이, 함경남북도 대부분은 17도에서 19도, 강원도를 비롯해서 서쪽 대부분 19도에서 21도 사이입니다. 비가 계속되면서 삼지연은 낮에도 20도에 머물겠습니다. 청진과 선봉은 23도에서 24도, 함흥이 28도, 구름 그치고 해가 나는 황해도는 개성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아프가니스탄 무장조직 탈레반이 수도 카불에서 불과 130km 정도 떨어진 가즈니시까지 점령했습니다. 이로써 불과 일주일여 만에 탈레반에 함락된 주도들은 10곳이 됐습니다. 벨라루스가 미국의 추가 제재에 맞서서 벨라루스 주재 미국 대사의 임명 동의를 철회하고 대사관 인원 감축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법원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사업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먼저 아프가니스탄부터 보겠습니다. 자, 탈레반의 손에 주도 또 한 곳이 넘어갔네요.
네, 탈레반이 10일 아프간 남동부 가즈니주의 주도인 가즈니시를 장악했습니다. 이 가즈니시는 일주일여 만에 탈레반에 함락된 10번째 주도입니다.
네, 가즈니시가 지리적으로도 특히 중요한 곳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즈니 시는 수도 카불 남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카불과는 불과 130km,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더구나 이 가즈니는 카불과 칸다하르를 잇는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서 탈레반이 쉽게 진격할 수 있는 지리적인 요충지입니다.
네, 지금 가즈니 시의 정황은 어떻습니까?
네, 탈레반이 가즈니 시를 점령한 후에 승리를 선언한 영상과 사진들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 속에는 탈레반 반군들이 곳곳에 이 자신들의 깃발을 세우고 시는 위대하다 등의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 사령관이 연설하는 모습, 소총, 로켓 추진 수류탄 등을 짊어진 탈레반 반군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과 이들 주변으로 일부 현지 주민들이 모여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이 가즈니 시가 함락하는 과정에서 이 아프간 보안군과 탈레반 간의 어떤 충돌, 교전은 없었습니까?
특별한 교전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모하마드 아리프 라흐만이 가즈니 시 시의원은 AP통신에 가즈니 주 주지사와 경찰총장이 탈레반과 신변 안전을 약속하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탈레반이 공개한 영상과 사진 속에는 이 주지사 차량 행렬이 탈레반의 제지 없이 무사 통과해서 그대로 지나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라마니 시의원은 이들이 안전하게 탈출하는 게 협상 조건의 하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가즈니 주 전체가 탈레반 손에 함락이 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가즈니 시 외곽의 주요 기지 두 곳은 아직 아프간 보안군 통제 아래 있다고 라흐마니 의원이 전했습니다. 탈레반은 현재 이 아프간 남서부 헬만드주의 주도인 라슈카르가에서도 경찰 본부를 장악하는 데 성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수도 카불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카불 수도 자체는 아직 탈레반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탈레반이 파죽 지세로 진격해 오면서 카불 역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카불이 조만간 함락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카불이 함락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탈레반의 진격 소식에 피난길에 오르면서 아프간 정부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익명의 미국 국방정보 당국자들은 카불이 한 달 안에 고립되고 90일 안에 함락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진행 속도가 빠른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미국 정보기관들은 미군 철수 후에 6개월에서 1년 안에 카불이 함락될 수도 있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아프간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안 좋다면서 90일 안에 카불이 탈레반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철군 결정 철회라든지 연기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에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은 20년 동안 많은 인병과 경비를 들여서 전쟁을 치렀다면서 아프간 지도자들은 이제 스스로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네, 아프간 정부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아프간 정부나 국방부는 최근 주도들이 잇따라 탈레반의 손에 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명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주지사들, 지역 군벌, 아프간 보안군들에게 탈레반에 투항하지 말고 주민과 영토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탈레반의 공세가 커지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르고 있다고 하죠?
네, 유엔 발표에 따르면 최근 몇 달 새 고향을 등지고 피난길에 오른 아프간 국내 난민이 40만 명에 달하는데요. 국제구호기구인 Save the Children은 10일 쿤두즈 한 곳에서만도 지난 주말 이래 적어도 6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어린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유럽으로 갑니다. 동유럽의 작은 나라 벨라루스가 미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벨라루스 외무부가 11일 줄리 피셔 벨라루스 주재 미국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철회하고 벨라루스 주재 미국 대사관의 인원 감축을 요구했습니다. 이 아그레망은 대사 등 외교관 부임에 앞서서 상대 접수국의 동의를 묻는 국제 관례 제도입니다.
네, 벨라루스 정부가 왜 이런 조처를 한 겁니까?
네, 이번 주에 미국 정부가 벨라루스에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는데요. 그에 대한 보복 조처로 보입니다. 아나토 흘라주 벨라루스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현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미국의 노골적인 적대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피셔 대사 부임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피셔 대사가 미국 상원의 인준을 받은 게 꽤 오래전 일 아닙니까?
네, 지난해 연말에 상원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벨라루스주재 미국 대사를 임명한 건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하지만 벨라루스 정부가 비자를 내주지 않아서 아직도 부임지인 벨라루스에 가지 못하고 인접국인 리투아니아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네, 벨라루스 정부가 이 벨라루스 주재 미국 대사관의 인력도 줄이라고 요구했다고요?
네, 아나토 훌라즈 벨라루스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다음 달 1일까지 민스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 수를 5명으로 줄이라고 요구했습니다. 훌라즈 대변인은 또 미국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전까지 미국과의 모든 협력 프로그램을 중단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다른 추가 조처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벨라루스에 추가 제재를 단행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정권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부정 선거를 자행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해 끔찍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에 벨라루스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과 함께 루카셴코 정권에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거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도 이 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네, 유럽연합과 영국, 캐나다, 발트 3국 등 여러 나라가 루카셴코 정권의 주요 인사들과 기관에 대해서 입국 금지, 자금 동결 등의 제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특히 지난 6월에 벨라루스 정부가 시민 야권 운동가를 체포하기 위해서 민간 항공기를 강제 착륙시킨 사건과 관련해서 벨라루스 항공기에 영내 착륙 금지 등의 제재를 단행한 바 있는데요. 지난 9일에 영국과 캐나다도 미국과 함께 이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네, 줄리 피셔 대사는 지금 벨라루스 정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벨라루스의 이 조처가 나오기 전날인 10일에 피셔 대사가 BOA 러시아어 서비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피셔 대사는 지난해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대선은 벨라루스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피셔 대사는 또 벨라루스 국민들이 루카셴코 정권에 반대하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 목도했다면서 루카셴코 정부는 선거 과정에서 전례 없이 부정을 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사업가에게 중형이 선고됐군요.
네, 11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중국 인민법원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스페이버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스페이버 씨의 개인 자산 7,000달러어치를 압류했는데요. 스페이버 씨가 복역을 마치면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스페이버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북한 관광 등 북한 관련 사업을 알선하는 백두 문화 교류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스페이버 씨는 지난 2018년 체포됐는데요. 이번에 처음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형을 선고받은 스페이버 씨는 2심 재판을 준비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3년 전인가요? 중국 당국이 체포한 캐나다인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네, 전직 외교관인 마이클 코브릭 씨입니다. 이 코브릭 씨도 간첩 혐의로 당시 스페이버 씨와 함께 체포됐습니다.
예, 그럼 코브릭 씨도 재판을 받고 있겠군요.
네, 지난 3월에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아직 선고 공판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중국 당국이 이들을 간첩 혐의로 체포한 그 시점을 두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이사의 멍완조우 최고 재무책임자가 캐나다에서 체포되고 바로 며칠 뒤에 이 두 사람이 전격적으로 중국에서 체포됐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멍완조우 씨 체포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주곧 이 멍완조우 씨를 석방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멍완조우 씨는 대이란 경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뒤 현재 미국의 송환 여부를 결정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스페이버 씨 또 코브릭 씨를 잡아두고 멍 씨 석방을 위한 인지 외교를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중국 법원 판결에 대해서 캐나다가 어떤 반응인지 볼까요?
네, 주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성명을 냈는데요. 판결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부당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 판결이 2년 반 이상의 자의적인 구금 뒤에 나왔는데 재판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고 국제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스테이버 씨와 쿠브릭 씨를 조건 없이 바로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에 영향을 미치려고 개인을 자의적으로 구금할 수 없고 사람을 협상 도구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중국 법원이 한 캐나다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고등법원이 10일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이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버그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형 판결을 유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최초로 모든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임산부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권고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3조 5천억 달러 규모 복지 지출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월간 소비자 물가 증가율이 두 달 연속 5%를 넘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요?
네, 주 내에 모든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1일 발표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이런 조치를 하는 게 처음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라 다른 곳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는 학교 근무자들에게 이렇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던 곳이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최초인데요. 앞서 주정부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근무자, 또 현장 의료진에게 뉴섬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의무화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학교 근무자들로 확대하는 건데요. 유아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가 대상입니다.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주지사실 측이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학교까지 의무화를 확대하는 배경, 이유가 뭡니까?
네, 가을 새학기를 맞아서 델타 변이가 미국 전역에서 확산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 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백신 의무화가 옳은 일이고 학교를 열게 하는 지속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뉴섬 지사가 이날 밝혔는데요. 특히 뉴섬 지사 본인처럼 어린아이를 둔 학부모들의 우려에 대응하는 게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조치로 접종을 꼭 받아야 되는 백신 의무화 대상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네, 우선 공립학교부터 보면요, 교사 32만여 명, 그리고 교직원 25만여 명이 의무화 대상이 되는 걸로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이 교직원이라고 하면 행정직원이나 시설관리요원, 또 환경미화원을 비롯해서 학교 운영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고 주지사실이 설명했는데요. 또 사립학교에서는 교사와 교직원을 합해 한 8만 명 정도가 대상으로 파악됩니다.
네, 자, 학교 현장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적극 협조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캘리포니아 교사연합과 캘리포니아 교사연맹을 비롯해서 양대 교원노조가 이번 조치에 지지 입장을 내놨는데요. 특히 12살 미만 학생들은 아직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과 교류하는 교사와 교직원들의 면역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이 교사연맹 측이 이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네, 다른 주의 교육 분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 모든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곳은 캘리포니아밖에 없고요. 하와이주의 경우 주 교육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밝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주 검사를 받게 하는 조치를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가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각 지역 교육구별로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곳들이 몇 곳 있습니다.
네, 자, 교육 말고 다른 분야는 어떻습니까?
네, 임산부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도록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11일 권고했습니다. 현재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시도하는 사람, 그리고 또는 출산 후에 모유 수유 중인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이날 이 CDC 웹사이트에 올린 자료에서 밝혔는데요. 임신부나 최근에 임신했던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일반인보다 중증을 앓을 가능성이 더 크고 특히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CDC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임신 중에는 이 태아에 영향을 줄까 봐 주사는 물론이고 약도 잘 안 먹는 게 되는데 코로나 백신은 상관이 없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임신 20주 이하의 여성 2,500명을 대상으로 이 문제에 관한 조사를 했다고 CDC가 밝혔는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유산이나 사산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걸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산율이 한 13% 정도 나왔는데 평상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 어느 정도입니까?
네,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12일 오전 현재 71.3%입니다. 이 면역 확립에 필요한 1,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비율은 61.3%인데요. 현재 미국에서 접종 가능한 하한 연령이 12세입니다. 이 12세 때까지 범위를 넓히면 접종 완료 비율이 58.9%인데요. 그보다 더 나이가 적은 이 어린이들까지 모든 인구로 따지면 접종 완료율이 50.3%입니다.
네, 이 단순하게 말하면 아직 미국 인구의 절반가량은 접종을 완전히 마치지 못한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델타 변이 확산 영향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 당국이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12살 미만 어린이들도 8월 말이나 9월 초 늦어도 10월에는 이 백신 접종에 관한 최종 승인이 나올 거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말에 전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과 계약직을 비롯한 민간인 근무자 그리고 미군 장병 전체에 이 백신 의무화 조치가 진행 중인데요. 기업들도 속속 의무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상황도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이 생활 필수품 매장을 운영하는 월마트,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구글, 그리고 이 대형 햄버거 업체인 맥도널드 등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구글과 맥도널드는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사무실 근무를 재개하도록 했던 계획 시점을 연기했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는 다음 달 중순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 거래소 객장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민간 분야의 백신 의무화가 더 확산하도록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방법으로 백신 의무화를 독려하고 있습니까?
네, 기업과 교육계, 의료계 대표자들과 11일 이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스콧 커비 최고 경영자, 대형 병원 체인인 카이저 퍼머넨테의 그레고리 애덤스 최고 경영자, 그리고 하워드대학교의 웨인 프러더릭 총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 기관들은 최근 백신 의무화 조치를 잇따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미국 사회 곳곳에 퍼지도록 하는 전략에 관해 바이든 대통령과 이 회의 참석자들이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백악관 측이 설명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복지 지출안이 상원을 통과했다고요?
네, 민주당이 주도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복지 지출 예산 결의안이 11일 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찬성 50표, 반대 49표를 기록했는데요. 한 표 차이로 의결이 된 겁니다. 찬성표는 모두 민주당에서 나왔고요.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는데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미국 사회 복지 제도의 틀을 바꾸게 될 변혁적인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예산 결의안 통과 직후에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네. 자, 변혁적인 조치를 진행할 예산 결의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소득층과 중산층 주민들을 위한 광범위한 복지 지출을 담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무료 교육 정책인데요. 3살에서 4살까지 어린이들에게 무료 보육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이 커뮤니티 칼리지,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초급대학교의 2년 교육과정을 무료로 제공하는 항목도 있고요. 또 노년층의 보건 혜택을 확대하는 데 연방자금을 더 쓰도록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어떻게 이런 내용을 마련하게 됐을까요?
네, 인적 인프라 투자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원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사회기관시설 투자 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런데 공화당에서 규모가 너무 크다고 반대해서 분리가 된 겁니다. 이 도로나 교량 같은 전통적 인프라 부분은 따로 처리하고 사회복지 사업을 묶은 인적 인프라 투자 사업을 별도로 다루는 건데요. 이 전통적 인프라에 관해서는 1조 달러 규모로 민주공화 양당의 중도파 의원들이 타협안을 마련했고요.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공화당 의원 1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네, 이 전통적 인프라 투자는 공화당에서 상당수가 찬성했는데요. 인적 인프라는 한 명도 찬성을 안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원에서 양당 의석수가 50대 50이지만 공화당에서 마이크 라운즈 의원이 이날 표결에 불참했는데요. 따라서 민주당이 공화당으로부터 한 명도 협조를 받지 못했지만 자력으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 인적 인프라 투자 관련 입법이 입이 쩍 벌어지게 만드는 조치라면서 표결에 앞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맥코넬 대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죠.
네, 인적 인프라 관련 입법은 진보 세력이 진보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상원의 공식 절차를 활용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조 5천억 달러 투자가 성사되려면 무분별한 조세와 지출이 벌어질 것이며 우리가 지금껏 본 적 없는 수준이 될 거라고 맥코넬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지출을 위해서 세금을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측은 이 관련 지출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제시했고요. 또 연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의 세금을 올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그치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관련 입법에 반대 의견이 좀 있습니다.
네, 민주당 안에서의 반대 의견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3조 5천억 달러를 추가 지출하기로 의회가 의결을 한다면 모든 미국 가계에 미칠 영향이 중대할 거로 우려한다고 조 맨친 의원이 이날 말했습니다. 또 맨친 의원과 함께 민주당 내 중도파로 꼽히는 키어스텐 시네마 의원도 비슷한 견해를 제시했는데요. 이들 두 의원은 예산 결의안이 첨부될 최종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하원에서는 앞으로 2주 안에 휴회를 끝내면서 관련 안건을 심의할 전망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요즘 물가 올랐다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정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미 노동부가 7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5.4%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8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인 지난 6월과 똑같은 상승률이었습니다.
네, 바로 전달과 비교하면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한 달 동안 0.5%가 올랐습니다. 전달인 6월에 비해 월별 인상률이 0.9%였던 것과 비교를 하면 물가 인상 속도가 조금은 좀 주춤해진 겁니다.
네, 이 소비자 물가를 볼 때요,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품을 제외한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4.3% 또 전월보다는 0.3% 각각 상승한 걸로 집계가 됐는데요. 앞서 지난 6월의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4.5%로 1991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 7월에는 오름세가 조금 꺾인 겁니다.
네. 자, 물가 변동이 얼마나 있었는지 항목별로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주거 관련과 식품 그리고 에너지 또 신차 부문에서 물가 지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7월의 상승세를 이 부분들에서 견인했는데요. 먼저 식품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5.4%, 전달 대비로는 0.7% 오르면서 6월에 0.9% 인상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24% 가까이 올랐고요. 이 전달 대비로는 1.6%가 올랐는데요. 특히 휘발유 가격이 2.4%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 신차 가격도 전달 대비 2% 올랐는데요. 한편 지난 6월에 전달 대비 10% 이상 치솟았던 이 중고차 가격은 0.2%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네, 물가가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까?
네, 교통서비스 가격이 전달 대비 1.1% 하락했는데요. 미국인들이 다시 여행에 나서면서 급등했던 항공권 가격이 7월에는 전달 대비 0.1% 떨어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또 자동차 보험 가격 역시 2.8% 떨어지면서 6개월 연속 증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네, 7월의 물가지수 지표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수요가 몰리고 원자재 병목 현상의 인력 공급까지 차질을 빚어서 이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결 물가 지수 상승세가 완화된 점을 봤을 때는 이 물가 상승이 정점에 다다른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물가가 계속 이 오름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인상률이 1%에 머물렀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해 들어서 이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올해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고요. 4월에는 4.2%, 5월에 5.0% 오른 데 이어서 6월과 7월에 5.4%까지 치솟았던 겁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면, 그러면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겁니까?
네, 물가가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기대하기는 힘들 거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아직 물가 상승을 가져올 만한 요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일부 항목에서는 이 물가 상승세가 주춤하고는 있지만 쉽게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걸로 보이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에 식당 음식 가격의 경우 전달 대비 0.8% 오르면서 지난 1981년 이후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정책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는 평균 2% 이상의 물가상승률과 충분한 고용 회복이 이뤄진다면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으로 선회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은 현재의 물가 급등 현상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매달 1,200달러 규모의 채권을 사들이는 등 시장에 계속 돈을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세계에서 처음으로 탄소 국경세 부과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줄이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EU의 탄소 국경세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탄소 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나라가 강한 국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를 말합니다.
A carbon border tax to level the playing field for European products if other countries do not go as far as us.
이유같이 탄소 배출 규제가 엄격한 지역에 있는 산업체는 규제가 덜한 나라의 산업체와 경쟁하는 데 있어 크게 불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EU 안에서 시장 경쟁력을 키우려고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나라로 이전하려는 사업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EU는 결국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탄소 국경세는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U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려는 업체가 자신들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에 돈을 내야 한다면 이들 업체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또 EU 내 업체들도 외국으로 이전할 이유가 많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정책을 도입하면 온실가스 감축을 주저하는 국가들의 압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The idea of a carbon border tax is gaining ground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EU가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EU는 수출국에서 수출품에 부과하는 탄소 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탄소 가격은 탄소를 배출하는 권리에 부과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또 해당 상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이두 번째 항목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을 점검해야 하므로 더 힘듭니다. 탄소 국경 세율의 경우 탄소 가격이 낮은 지역에 있으면서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업체가 가장 높은 세율에 직면할 것입니다. 반면 탄소 가격이 비싼 국가에 위치하면서 생산 공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적은 업체들의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MEPs want to raise global climate ambition by placing a carbon tax on certain imports from less climate ambitious countries.
하지만 일부 국가는 EU가 추진하는 탄소 국경세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도상국들은 탄소 배출 감축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 경쟁에서 뒤처져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EU가 가난한 나라에 탄소 국경세를 면제해주고 탄소 국경세에서 발생한 세입을 개발 도상국들이 탄소 감축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한편 EU 집행위는 탄소 국경세 부과 방안을 유럽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관련 업계는 EU가 탄소 국경세를 시멘트 등 파급력이 적은 산업 분야에 먼저 적용하고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상식의 ABC 오늘은 EU 탄소 국경세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진보주의 교육운동으로 미국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존 듀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존 듀이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현대 철학과 교육학, 특히 교육 철학 분야에서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존 듀이는 교육이란 실제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교육자이자 철학자이며 심리학자였습니다.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열망도 강한 그는 교수로서 또 저술가로서 학교 제도와 시민사회를 개혁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존 듀이는 40여 권의 저서와 천여 편의 방대한 저작물을 냈습니다. 저작물의 양도 방대하지만 그에 대한 저서나 연구를 한 저작물의 양 또한 엄청납니다. 듀이를 연구한 학자들은 그를 실용주의, 도구주의, 자연주의, 실험주의자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존 듀이는 1859년 10월 20일 미국 북동부 버몬트주에서 네 형제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아키발드 듀이는 식품점 경영을 하다 남북전쟁이 벌어지자 북군에 입대해 싸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담배 판매 사업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는 문학을 매우 좋아해서 영국 작품을 많이 읽었고 아들에게도 그 영향을 물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독교의 도덕적 가르침에 매우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존은 어려서부터 북군에 있는 아일랜드계 사람들과 프랑스계 캐나다인 등을 통해 다른 문화에도 친숙해졌습니다. 존은 또 신문 배달도 하고 목재 야적장에서 일을 하면서 세상을 배웠습니다. 남북전쟁 때는 북군에 입대한 아버지를 면회하러 버지니아에 갔다가 전쟁의 참혹함을 현장에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존은 버몬트주에서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명석한 그는 불과 15살에 버몬트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과학에서 뛰어났으나 차츰 학년이 올라가면서 심리, 종교, 윤리, 논리학 등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대학에서는 특히 철학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지도 교수인 헨리 어거스터스 피어슨 토레이 교수는 존 듀이에게 다른 여러 철학자들의 사상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점차 성숙해간 그는 4년 후 졸업반에서 2등으로 대학을 마쳤습니다.
졸업 후 존 듀이의 사촌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펜실베니아주 오일시티에 신학교 교사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2년 후 사촌이 교장직을 사임하자 듀이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존 듀이는 버몬트로 돌아와 사설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자유시간이 있을 때는 철학 서적을 읽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대부분 철학 교수들이 종교계 인사들로 창의적 사고보다는 종교적 아이디어에 더 중요성을 두었습니다. 특정 종교와 연관이 없는 철학 교사란 극히 드물었습니다. 듀이는 철학과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비종교적 교수가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으로 갔습니다. 이 학교는 당시로서는 신설 대학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듀이는 조지 실버스터 모리스 교수와 G. 스탠리 홀 교수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듀이는 1884년 헤겔의 순수 이성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듀이는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왕성한 저술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듀이는 모리스 교수의 추천으로 미시간 대학교 부교수로 임명됐습니다. 존 듀이는 해리엇 앨리스 칩맨을 만나 1886년에 결혼했습니다. 이들은 6명의 자녀를 낳았고 1명을 입양했습니다.
1888년 듀이는 미네소타 대학 철학 교수로 부임했다가 다시 미시간으로 돌아와 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1894년에는 시카고 대학으로 옮겨 철학과 학과장으로 10년 동안 일했습니다. 이곳에서는 2년 동안 교육대학 학장으로도 재직했습니다.
1904년에는 시카고를 떠나 아이비리그 대학인 콜롬비아 대학 철학 교수로 갔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는 그가 교수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재직한 곳이었습니다. 1930년에 그는 명예교수로 콜롬비아 대학에서 은퇴했습니다.
듀이의 철학 논문들은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의 책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경험주의 또는 인간의 지성은 그 목적과 이성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라는 학설, 즉 도구주의는 주로 인간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듀이의 철학은 또 교육은 개인이 종족의 사회적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과정은 거의 태어날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시작되고 계속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조성하고 의식을 충전하며 습관을 형성하고 관념을 훈련하며 감정과 정서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존 듀이는 진보적 교육개혁의 강력한 주창자였습니다. 그는 교육이란 실제로 그 무엇인가를 실행하는 데서 얻어진다는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1894년 듀이는 부인과 함께 시카고 대학 안에 실험적인 초등학교로 유니버시티 엘레멘터리 스쿨을 열었습니다. 목적은 자신의 이론을 실험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총장이 부인 해리엇을 해임하자 그곳을 떠났습니다.
듀이는 역사학자 찰스 베어드, 경제학자 소스타인 버블렌, 역사학자 제임스 로빈슨 등 동료들과 함께 뉴욕시의 The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를 설립했습니다. 흔히들 뉴스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인문, 예술, 사회과학의 자유로운 지적 아이디어를 주고받는다는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At the New School, our history doesn't stay in the past. It's made every day.
이 학교는 현재 디자인스쿨, 사회연구대학, 유진랭 교양대학, 마네스 음악대학, 재즈 현대음악대학, 드라마대학, 공공고용대학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 듀이는 일본, 중국, 터키, 멕시코, 러시아 등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교육개혁에 관한 강의를 했습니다.
교수직을 물러난 1930년대, 그는 뉴욕 교사연맹, 학문의 자유를 위한 국제연맹을 포함한 여러 교육 관련 기구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존 듀이가 처음 책을 펴낸 때는 미시간 대학 재직 중이었습니다. 이때 나온 책이 심리학과 인간 이해를 위한 라이브니츠의 새 에세이였습니다.
그의 저서가 다른 분야는 심리학, 철학, 교육이론, 문화, 종교, 정치 등 실로 다양했습니다. 자신이 편집인으로 있던 정기 간행물, 새로운 공화국에 많은 글을 쓰면서 존 듀이는 그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사회평론가라는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는 죽음에 가까이 갔을 때까지도 글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존 듀이는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부 형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민주주의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잘못돼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산업화는 사회 전체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해 단시일 내에 막대한 부를 창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위협은 올바른 교육을 시행할 수 없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1920년대 진보적 교육운동은 그 같은 듀이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주요 정치단체, 즉 정당들이 대기업의 종으로 전락했다고 보는 듀이는 인민의 노비라는 기구를 만들고 그 총재가 됐습니다.
이 기구는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 즉 대기업의 하수인이 되는 대신 일반 시민의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 로비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듀이는 노동계 지도자들이 국민의 당을 창당해 1948년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세우도록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1927년에 첫 부인을 떠나보낸 듀이는 1946년 87세 때 로버타 그랜트라는 미망인과 재혼했습니다. 결혼 후 듀이 부부는 로버타 부인의 유산과 듀이의 저작권 수입으로 살아갔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존 듀이를 좌파 성향 학자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위험 수준의 극단주의자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동시에 그는 미국 공산당으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스탈린주의를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칼 마크스 철학과도 다른 주장을 하면서 자신을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규정했습니다.
1952년 6월 1일 교육개혁과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일생을 바친 존 듀이는 92세를 일기로 뉴욕 시내의 아파트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인은 폐렴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모교인 버몬트 대학교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학교 제도에 막대한 영향을 준 존 듀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영어 원어민들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여러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advise, 충고하다, recommend, 추천하다, suggest, 제안하다. 이 동사들은 미묘한 어감 차이가 있습니다.
In English, there are several verbs related to making a suggestion or offering advice.
영어에는 제안을 하거나 조언과 관계된 여러 동사가 있습니다.
Let's talk about three of them today.
오늘은 그 가운데 동사 세 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vise, suggest, and recommend.
이 동사들은 의미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advise is the most formal of the three and is used when someone with authority makes a suggestion.
Advise는 이 세 동사 중에서는 가장 공식적인 표현이며 권위 있는 사람이 무언가 제안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It could come from a government official, for example, or a supervisor, doctor, teacher, or someone else.
예를 들어 정부 당국자나 감독관, 의사, 교사 등이 무언가를 제안할 때 advise라는 동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perts advise limiting use of digital media before bed.
전문가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라고 권고합니다.
Recommend is less formal than advise.
Recommend, R-E-C-O-M-M-E-N-D, recommend는 advise보다는 조금 덜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It is used when someone offers a suggestion based on his or her personal experience.
recommend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안을 할 때 사용됩니다.
Friends, family, and colleagues, for instance, can recommend things to each other.
친구, 가족, 동료들이 서로 무언가 권유, recommend 할 수 있습니다.
Can you recommend a good eye doctor in the area? I need to get my eyes checked.
이 지역에 좋은 안과 의사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눈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Suggest is the least formal of the three verbs.
Suggest, S-U-G-G-E-S-T, suggest는 이 세 동사 중에서 가장 비공식적인 표현입니다.
It is used in many situations to offer an idea, opinion, or possible plan of action.
Suggest는 생각이나 의견, 어떤 행동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등 많은 상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I suggest we do the hardest tasks first. Then the rest will be easy.
나는 우리가 힘든 일부터 먼저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쉬울 겁니다.
My friend suggested an eye doctor not too far from here.
내 친구는 여기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안과 의사를 소개했습니다.
Advise, recommend, suggest.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advise, recommend, suggest 누군가에게 충고나 추천 또는 제안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